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또 예배드리는 한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여기에 모인 이들 또 각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이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주셔서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에 견고히 서며 또 주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말씀 다시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그것을 측량하였는지. 도량을 정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측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측량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준승이라는 말도 잘 모를 수 있죠. 목공들이 목수들이 이제 쓰는 그런 줄 같은 거죠. 줄을 내려뜨려서 그래서 높이를 나란하게 잘 맞추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줄을 준승이라고 합니다. 목공 일에 쓰는 줄 그런 뜻입니다.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불쾌함을 좀 나타내시는 것 같지요. 욥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을 반성하며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라는 히브리어 에차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그냥 카운슬이라고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 말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카운슬이라는 말은 의논 혹은 조언 이런 뜻 같은데 카운슬 예, 무지한 말로 의논을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조언을 그래도 썩 자연스럽진 않은데 무지한 말로 혹은 의논 조언 혹은 좀 더 넓게 말하면 생각 이런 정도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무지한 말로 조언을 어둡게 하는 자 혹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이나 사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은 그렇게 불경건하고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무지와 사려 깊지 못함에서 나온 불평스러운 말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드러난 창조 세계의 일들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의 일들에 대해 아는 것처럼 처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의 일도 모르면서 섭리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 때 말이죠.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의어로 쓰였고, 여기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면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 동의어처럼 쓰였고, 그것은 천사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8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이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 강보는 포대기죠. 흑암으로 그 강보, 그 포대기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계한은 한계, 거꾸로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한자말에 계한, 한계라는 뜻입니다. 계한을 정하여,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바닷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넘쳐 흐를 때 무섭죠. 예,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막 몰려올 때는 그것이 우리 집을 다 삼킬 것 같이 그렇게 큰 파도가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오진 않고 딱 멈추는 그런 지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벌판은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죠. 한계를 정하여, 여기까지다. 여기 경계선이 모래벌판입니다. 모래사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아, 거기도 계한이란 말이네. 바다의 한계를, 바다의 경계선을 삼았단 말이죠.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참 감사하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예, 바다 그 큰 파도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물이 막 오는 것만 생각하면 겁이 나게 그렇게 덮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선이, 딱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아침을 주장하시나는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쫓아냈단 말이죠. 악인들은 밤에 어두움의 사람이니까 아침이 되면 악인들이 다 숨어 들어갑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게 다 꼭꼭 숨어버리죠.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들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을 오게 하시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침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빛이 온 땅에, 땅끝까지 순식간에 비추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땅은 진늘게 인친 것 같고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근데 진흙에다가 도장을 하나 꽝 찍으면 도장에 글씨가 울퉁불퉁하게 있듯이 아, 이 세상은 햇빛이 비치니까 아, 높고 낮은 예,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언덕도 있고 다 높고 낮은 것들이 있는, 하늘에서 보면 도장 찍은 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면 땅은 지늘게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예쁜 옷 같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예쁜 옷을 입어도 캄캄한 밤에는 그게 예쁜 것인지 몰랐는데 아침이 오고 햇빛이 비치니까 와, 이렇게 예쁜 옷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천지 만물은 밝은 빛 아래서 각각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아침빛은 악인을 쫓아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아침빛을 싫어하고 어두운 밤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악인들은. 악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빛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빛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참된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은 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근원, 근원이라는 네베크라는 말은 샘들, 영어 성경들은 스프링즈, 샘들 그렇게 보는데 바다 속에도 샘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다 속에서 샘이 컬컬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다 샘들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덜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깊은 바다 속에는 아마 많은 샘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 그래서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바다 속에서도 샘들이 터져서 물이 콜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40일 만에 온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전문 잠수부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지만은 보통은 수중 30m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30m도 꽤 깊지만은 그러나 바다 깊이에 비하면 30m는 정말 물가에서 장난치는 것과 같은 정도죠. 깊은 바다는 보통 5, 6km 된다고 하니까요. 예, 5km, 6km, 5,000m, 6,000m 하니까 30m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5,000, 6,000m. 또 아주 깊은 그런 바다는 11km도 있습니다. 11km, 11,000m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잠수함도 물의 압력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한 탐사선, 특별히 바다를 탐사하는 탐사선도 겨우 900m쯤 들어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기술이 더 발달됐는지는 몰라도 책에 보면 900m 정도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바다 속에 바닥을 밟아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 속에 대해서 지극히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아시며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바다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너는 아느냐? 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내가 다 아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죽음과 무덤을 가리킬 것이나 혹시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의 문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옥의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세계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땅의 넓이를, 여기에 측량은 재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땅의 넓이를 네가 지각하느냐, 지각은 느껴본다는 것이에요. perceive, 느끼느냐, 지각하느냐, 혹은 understand, 이해하느냐. 예? 땅의 넓이를 네가 지각하느냐, 느끼느냐, 이해하느냐. 우리는 이 광활한 지구의 넓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서울도 다 못 보는데, 예? 우리 눈에 그래서 합정동도 저 끝까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저기 멀리 저쪽에는 합정동 것이고 망원동이 있고 저쪽에는 상수동이 있고 신수동도 있고 뭐 그런 정도 말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단지 지구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어림 계산으로 지구는 얼마나 크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뿐이죠. 19절 계속 보십시다. 광명의 처소는 광명 빛 말입니다. 빛 빛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비꼬아서 말하듯이 그래요. 내가 내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우리는 빛의 이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흑암의 처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눈 곳간과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쌓아놓으셨는지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 폭설이다.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우박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혹 경험하지만은 우박을 많이 경험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큰 우박들을 우리 우박 창고를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으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죄인을 징벌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에서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덩어리 우박들을 내려 여호수아를 도우심으로 아모리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우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우박을 사용하셨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죠. 사람은 또 빛이 나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빛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쫓아갈 수가 없죠. 착각 1초에 빛은 정말 빠르죠. 여기서 보면 벌써 저 끝에 빛이 보인다는 것은 빛이 그만큼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아이고 깜빡하는 동안에 이 지구가 엄청 큰데 빛은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니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구나. 그러니 빛이 나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동풍의 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5절 계속 보십시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뒤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 니라.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날 때에 그것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는 자도 그분뿐이십니다. 사람은 비와 이슬방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수증기가 어떻게 공중의 서리가 되는지 혹은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는지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물이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언다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것뿐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되죠? 왜 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어는 거죠? 그 이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창조 세계는 신비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31절 계속 보십시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별들의 세계를 언급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에 별들을 관찰하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같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모양을 봅니다. 별들도 늘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보면은 그 시간에 또 별들이 나와서 또 같이 몇 개가 모양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묘성이라는 별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황소자리, 황소자리 별자리, 황소자리 별자리라고 말하는데 일곱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묘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고 삼성이라는 세 개의 별로 구성된 삼성이라는 별자리, 그것은 오리온 별자리라고 부르는 그런 별자리도 있고 저기는 별 세 개가 항상 붙어 다닌다. 저기는 별 일곱 개가 항상 저런 모양으로 붙어 있네. 그러니까 묘성, 그리고 삼성, 또 북두성, 예, 큰 곰 별자리 같은 별자리를 북두성 등의 여러 별자리들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사람은 별들을 묶거나 풀 수 없고 때를 따라 그것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인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모양들을 이루며 규칙적이게 제 자리를 지키는 현상들은 사람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입니다. 34절 계속 보십시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영어 성경들은 티끌이 굳어질 때와 흙덩이가 서로 붙을 때 누가 하늘의 병을 기울일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욥의 목소리가 구름에 도달하기도 어렵겠지만은 설령 도달했다 할지라도 구름이 그의 말에 복종치 않을 것입니다. 구름 보고 이리 오너라 한다고 구름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번개를 주관하고 그것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 참 지혜를 잃어버렸고 심히 무지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상태에 있지만 확실히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높은 수준의 지혜와 이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구름들의 수를 다 셀 수 없으며 하늘의 물병을 기울여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티끌과 딱딱하게 붙어버리는 흙덩이를 부드럽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욥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구름과 비에게 명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앞에 놓고 예, 욥에게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예, 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죠. 욥을 아주 욥의 무력함,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쳐 주고 계시죠. 더 읽어봅시다.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납고 날렵한 짐승이 아닙니까? 그것은 100kg 내지 250kg의 체중을 가지고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잘 뛰는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기린이나 사슴이나 물소나 멧돼지 같은 것도 사냥합니다. 무서운 짐승이죠, 사자가. 낮에는 보통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에 활동하며 10마리나 20마리씩 떼를 지어 산다고 하죠. 사람이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할 수 없고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기르신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깍깍대고 배가 고프다고, 예,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맘마 주세요 하고 마치 아기들이 엄마한테 요청하듯이 깍깍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와 공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땅의 기초를 놓으신 자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는 바닷물을 주장하시는 자이시며 그는 빛 자체이시고 세상의 빛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진히 만물과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자이시며 날마다 날마다 아침 빛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바다 근원과 사망의 문과 땅의 넓이를 아시는 자이시며 빛과 눈 곡간과 우박 창고를 아시고 동풍의 길도 아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폭우와 우레와 번갯길을 내시고 이슬 방울과 얼음과 서리를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을 홀로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며 구름과 번개와 비를 주장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사자와 까마귀 같은 모든 동물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가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라는 말씀이죠.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욥,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죠. 우리는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오 주여, 나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만드셔서 여기에 존재하는, 그러나 약한 존재죠. 참 사람이 약한 존재죠. 짐승은 새끼를,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낳자마자 딱 해서 일어나서 걷는 짐승들도 있잖아요. 또 보통 한 1년만 지나면은 다 출가시키듯이 독립시키는 짐승들이 많죠. 그러나 사람은 30살 되도록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은 한 스무 살 되면 벌써 다 독립시켜버려서 따로 나가서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늦게까지 부모가 부모의 그런 좀 배려 속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죄성을 가진, 죄악된 그런 자취를 가졌던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창조자 하나님, 위대하신 섭리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감히 무지하게 지금 욥의 실수와 같이 무지하게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불평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엘리후가 지적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욥에게 그런 부족이 있었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도전적이고 불편적인 불평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좀 욥기의 내용은 그렇다면 욥은 그것을 마땅히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욥기의 지금 이 교훈은, 우리도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욥에게, 의인 욥에게 내가 이런데 너는, 내가 이런데 너는 하고 말하는 것은, 욥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여,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확 불어버리면 엎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께서 일으켜주셔야 일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또 이 코로나가 지금 16만 명인가, 뭐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인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때에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이죠. 걸리는 게 정상인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넘어졌더라도 곧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너는 넘어져 있으면 안 돼, 지금 감기라도 걸리면 안 돼, 곧 나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고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응하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욥에게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중심이,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순응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섭리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그 믿음과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에서 이제 욥기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이 어떻게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며 또 욥, 인간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우치시면서 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섭리의 일을 내가 이해하든 다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두려움으로 엎드리며 내가 믿으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를 얼마나 갖고 생활해 왔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또 생활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훈을 삼아사오니 마음에 이 주님의 교훈을 새기며 승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